자, 이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집중한 거죠. 인생을 걸고 집중했어요. 오늘 제목이 인생을 거는 집중입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20가지 전략 중에서 두 번째, 5가지 훈련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다 받게 돼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이 좀 길었죠. 영민아 혹시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니? 어? 아니요? 너무 자랑스럽게 크게 대답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싶지만 크게 대답해야 돼.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야지. 그지? 잘했어 영민아. 안 되면 안 된다고 대답하는 거야. 오케이.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요? 오늘 내 꿈에 나왔던 은수야. 지난주 강단 말씀, 그러고 보니까 한 집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네. 미안하다. 은수야,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니? 네, 좋아. 좋아요. 내 꿈에 네가 나왔어. 뭐라고 하면서 나왔냐면은, 목사님, 이 악보를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찬양하고 싶다면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지. 은수야, 너무 잘했다고. 그래, 무슨 찬양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어린이 찬양이었어. 그래서, 그래. 어린이 찬양 악보를 하이큐 파일에 담아서 보내줄게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막 오늘 끝나고 하이큐 호빵각? 콜? 노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기분 좋다가 전화를 받고 깨가지고 아침에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분 좋던 것이 갑자기 살짝 네. 그래가지고 깨버리는 바람에 좀 아쉬웠어. 무슨 찬양을 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는데 말이지. 아무튼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죽이는 율법을 살리는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이었죠.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죠. 구약성경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율법을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내용이 죽이는 거였다니까.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조그만한 렘넌트들이 만약에 저기 뭐 그 되게 어린 애들 있잖아요. 누구라고 할까? 진짜 어린 애들 이제 막 그 뭐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유호 같은 애들이 있다고 칩시다. 애가 갑자기 막 차 있는 대로 뛰어나가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되지. 아유, 권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을 끔찍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치? 권사님 손자니까. 그래가지고 유호가 막 뛰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겠지. 그죠? 야단을 치실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자유로운 랩넌트니까. 이러면서 너를 누가 막겠어? 뭐 이러면서 막 마음대로 가도록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뛰어나가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요. 막 엉덩이 팡팡 때려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막 울도록 만들어야 돼. 가면 죽으니까. 그게 율법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사람 한번 죽여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왜 이거 하면 죽여라, 저거 하지 않으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망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왜? 그것을 하면은 멸망하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였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였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야. 그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있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를 못해. 다 못 지키는 거야. 진짜로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느냐? 잘 안 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예배에 정말로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고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 이렇게 예배를 실패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자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봤을 때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사명자 다락방 때 그 얘기했거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두 달 안에 참사랑교회 교인, 전교인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니? 예배 시간 기도할 때 눈 뜨는 자는 죽여라 이러면 당장 오늘 거의 3분의 2가 죽을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막 딴짓하고 휴대폰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러면 바로 다 날아간다고. 오늘 안에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다 못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 축복받을 건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대로 한다고 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데 이대로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안 하게 됩니까? 난 지금까지 살면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손. 뭐야, 이렇게 적어? 뭐야, 이렇게 도둑질 해본 사람 많다는 거야? 좋아, 내립시다. 사실 그런데 있잖아요. 나도 초등학교 흑역사지만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100원짜리 카드를 문방구에서 훔친 적이 있어. 이걸 가지고 내가 그때 100원이 나름 큰 돈이었거든.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1988년이었어. 그러니까 옛날이지. 새로 개업한 큰 문방구가 있었는데, 문구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카드를 파는데 아 되게 막 그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은 아까운 거야. 아, 저 카드 있으면 좋겠는데 100원을 낼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보이는 데서 슬쩍 들고 나온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두려움에 빠진 거지. 나는 그 근처로 지나가지도 못했어. 걸릴까 봐. 말해가지고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면서 막 주인 아저씨가 날 잡아갈까 봐. 그러면서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뭐 이러면서 막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랬는데, 십계명 그랬는데 나 십계명 어겼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계속 두려운 거야.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 한 번 더 고백하는데, 추가로 더 고백하는데, 이것도 흑역사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집에 레고가 있었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조각이 있었던 거야. 블럭이 있었던 거지. 그 블럭이 나한테는 있었어야 집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블럭이 나한테 없는데 얘네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한 3개인가 들고 왔어. 3개인가 4개가 들고 왔어. 빨간색 벽돌로 된 그 지붕 블럭이었어. 아, 그게 도둑질이었던 거지. 아, 진짜. 해놓고 나니까 저질르고, 일단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니까 저질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저질렀는데, 하고 나니까 도둑질인 거. 지금 와서 얘기지만 사과합니다. 그 친구 누구였는지도 모르지만 기억 안 나는데 사과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시달렸다니까. 한 중학교 한 3학년 될 때까지 계속 고민. 나 그때 도둑질했는데. 나 죄인인데. 이렇게 소소한 걸 뭔가 훔쳐본 경험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없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으로 생각은 해본 적 있지 않냐? 아,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나한테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그게 없단 말이야. 아, 저거 되게 갖고 싶은데. 아, 저거 들고 가면 안 되나? 아, 진짜, 저거 나한테 필요한데? 그러면서, 아, 저 인간한테 있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도둑질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탐심.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도둑질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법학과를 나왔잖아요. 형법을 배운다고, 형법. 형법은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법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가 있다고 치자. 살인을 했으면 당연히 잘못 죄를 지은 거지, 벌을 받겠지. 근데 살인을 하기 전에 그 살인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살인은 못했고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지만 그 사람 벌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지. 그걸 보고 살인 미수라고 하잖아요. 시작은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죄야. 그죠? 벌 받아야 돼. 그러면 미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라는 거야. 그게 형법에서 따지는 내용이에요. 자, 칼을 들고 치려고 했는데 치기 전에 잡혀갔기 때문에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 미수야. 그런데 칼을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미수냐? 아니면은 칼을 준비한 때부터 미수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그 형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관심이 없고 저도 솔직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대충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어디부터 미수인지 어디부터 착수인지 이런 거 내가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있죠. 정말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아, 저 인간 죽이고 싶다.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화난다. 열받는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 그게 살인이야.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고. 사람은 솔직히 그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찌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칼 들 때부터 잡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 인간 저거 진짜 칼만 있으면은 죽이겠네. 사람 죽이겠네? 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살면서 한 명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저 인간 정말 밉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이미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공범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아서 지옥 가야만 되는 거야. 그게 원래 나라고. 한계. 나의 한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구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완성시켜버렸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데도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살려주셨어. 니고데모.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망해야 되는 사람 살려주셨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런 사람들이 원래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고쳐주셨어. 율법으로는 아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 용서해 주셨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새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깊이 각인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고 이 복음 체질이 될 만큼 계속 복음을 반복해서 집어넣어라. 이게 신명기였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반복해서 합니다. 자꾸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요? 각인시키려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들려지는 가운데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돼요. 나는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만으로는 내가 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우리 사명사 다락방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편의점에서 누가 분신 자살을 했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사진, 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끔찍하잖아. 분신 자살을 했다니까? 나는 그 편의점 사장을 생각해봤다고. 자기 집에서 뜬금없이 분신 자살을 한 거야. 자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편의점을 내가 꾸려가지고 경영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 걸던 열반다면서 불질러가지고 자살, 자기 죽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배상받아야 돼? 방법이 없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회사에 어느 날 불이 나버렸어. 못 막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뭐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잖아.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나름대로 성적 잘 높이 올려가지고 수능 치러 갔는데 수능장에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완전 다 막 분위기 다 망가뜨리고 막 영어 듣기 시간에 막 갑자기 딴짓하고 막 딴소리 내고 이래가지고 막 드르륵 막 신경 긁는 소리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진짜 노력했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인간의 현장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복음이 각인된 사람, 복음이 뿌리 내린 사람, 복음이 체질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그죠? 복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나의 것이 돼야 돼. 복음을 개인화해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찾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 수능 등급 몇 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막 7, 8, 5, 6 이래가지고 막 등급이 이따위 이래가지고 막 이걸 성적표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나라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이라니까? 물론 성적 좋은 사람도 있겠지.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야. 성적이 어떻다? 돈이 어떻다?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세상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엘리트인 줄 안다고, 돈 많은 사람인 줄 안다고, 연예인이라고 안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응, 그건 네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진짜 연예인 너무 막 아이돌 막 이래가지고 막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워너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워너원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거야. 그 오빠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얘들아 승현아 그지 복음이 필요해. 복음 전하도록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세요? 워너원 괜찮아? 워너원 콜? 방탄 나는 방탄이다. 손들어 보자. 방탄 팬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우리 서윤이가 방탄 팬 아니냐? 서윤이가 아직 안 왔네. 근데 그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춤잘 추는 그 오빠들이 그 누나 하여튼 막 그 여동생들이 뭐냐 지금 사실은 12가지. 그러니까 돈 많다 재벌이다 부럽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응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현장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은 12가지라고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자유가 없어. 이러니까 하는 것이 인생이 사실은 불신의 6가지 상태.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중독되지. 이러다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지. 죽어서 지옥까지. 자손들한테 가문의 영생이 대물림이 일어나지.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일 실패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야. 그게 세상의 진짜 모습이고 세상의 실체고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이 속에 원래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결과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고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에서 해방받았구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옥 가야 되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셨구나. 나는 지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손에 잡혀 있었던 내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존재냐? 죄와 지옥과 사단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된 그리스도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 이것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을 찾아내라. 두 번째,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속으면 안 돼. 낚여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친구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든지 응 아니야라고 대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에 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분이죠. 나에게 주신 권세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 주셨어요. 무슨 권세 주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천사 동원의 권세를 주셨어.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지. 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운동 하라고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달란트, 나의 기능, 나의 재능이 있어. 나에게 숨겨진 포텐이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찾아내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복음화가 있어요. 나만이 살릴 수 있는 복음화 운동 현장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을 찾는 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 지파에 맞게 복을 다 줬어요. 각 지파에 맞는 축복의 기도를 다 전달한 거야. 12지파에게 각각 다른 개성이 있는 복을, 축복을 전달했어요. 개인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필요해요. 요것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여러분한테 잘 없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얘기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듣는 시간이면 얼마나 됩니까?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 들으십니까? 공부에 대한 이야기 몇 시간 들으세요, 일주일 동안? 일단 하루에 6시간씩 듣는다고 쳐보자. 되게 짧지만, 6시간이 뭐야? 학교 가 있는 시간이 일단 뭐 6시간 넘지만 일단 6시간만 한다고 해보자. 일주일 동안 학교 5일 가니까 30시간은 공부에 대해서 들어. 그치? 세상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복음에 대해서 듣는 시간 얼마나 되는데? 없잖아. 이 시간에 1시간 듣는 거 말고 언제 또 있냐고. 다락방 하면은 그나마 30분 더 듣겠지. 일주일에 1시간 30분 듣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그렇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고 신학원 나오면 조금 더 듣겠지. 뭐가 필요하냐? 대부분 그게 또 안 되잖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상시 생활과 다른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중의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소리를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합숙훈련 간단 말이에요. 3박 4일 동안 합숙훈련 하죠. 세상에서 많은 들었던 그 얘기 안 듣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3박 4일 동안에 안 듣잖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휴대폰 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듣는 소리를 말 소리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겠지. 3박 4일 동안. 그치? 세상 이야기를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숙훈련 가면 여러분 방에 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세상 소리 듣지 말라고. 이 3박 4일 동안에라도 세상 소리 한번 안 듣고 살아보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불신앙의 소리 안 듣고 살아보라고. 3단체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와 미디어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차단해보자고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가져봤냐고요. 평상시 우리가 이거 잘 안 가지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도 이런 집중하거든요.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잖아. 절간 들어가가지고 막 몇 주 동안 막 캠프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고 명상 캠프 이런 것도 해.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집중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우면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비우면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귀신이 혼자 들어가려다가 아 여기 너무 넓어서 같이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일곱 마리 더 데리고 들어왔다니까? 귀신이 일곱 마리 더 들어왔어. 이게 영적 상태야. 마음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없애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내 생각, 내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나의 기준, 나의 관념, 나의 고집을 싹 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네 번째.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것이냐?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걸 찾아내는 거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서 기도 속으로, 3박 4일 동안 합숙훈련 가서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봐라. 레슬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형을 낚았어. 형한테 거짓말을 쳐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어. 이러니까 형이 일을 가는 거야.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어. 20년 만에 야곱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형의 복수를 피해서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데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20년 전에 내가 속였었던 그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이 새끼 드디어 오는 것인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 불안함을 두고 그 두려움을 두고 이제 어떻게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야.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세 기도하는 거야.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씨름했어. 밤새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했냐? 싸우듯이 기도했어.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한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한테는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도 세계복음화 하는 렘넌트가 되고 싶은데 왜 저한테는 그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다락방 문이 안 열리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제자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복음화 운동하고 싶은데 왜 그 증거를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이런 싸우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 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 합숙훈련 시간이라고. 하나님 저도 정말 전도 운동 해보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전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그 기도를 해보라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씨름해보라고. 인생을 걸고 그걸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는데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이제, 야, 이제 좀 놔줘라. 나 간다. 나 가야 된다. 이러는데 야곱이 저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저는 못 놓아줍니다. 이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천사가 에이, 이래가지고 막 안 놔? 안 놔? 뭐 이러면서 때렸다고. 딱 쳤는데 뼈가 부러졌어. 근데 안 놔준 거야. 뼈 부러졌는데, 여러분 뼈 부러져 봤어요?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안 놔줬어. 그만큼 생을 건 거야. 그만큼 목숨을 건 거야. 이렇게 하죠. 야, 야, 야. 네 이름 뭐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 이름 뭐야? 뭐야? 이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줬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잔머리를 쓰는 자, 그런 뜻이 있어. 그런데 그 이름을 뒤집어버린 거야. 뭘로 바꿨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뭐해나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그, 아이들하고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하고 이제 막 팔씨름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봤는데, 아빠가 아들하고 팔씨름 할 때 해야 될 거, 뭐, 이래가지고, 져줘야 돼. 그런데, 그냥 져주면 안 돼. 그래서 막, 아슬아슬하게, 뭐 하다가 막 이러면서, 아씨, 뭐 이러면서, 아, 너 너무 힘이 세네? 뭐 이러면서 막, 아빠가 못 이기겠네? 뭐 이러면서 져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애가 크면 이거 안 통합니다. 아, 다 알지. 근데, 한 두 살, 세 살, 이게 먹히는 거지.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유딩들한테 이게 먹히는 거지. 에이, 뭐 이래가지고, 에이, 아이고, 아빠가 졌네? 뭐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져주시는 신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지? 신분을 바꾸는 거야.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야곱의 집중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붙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고 붙어서 결단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의 현 주소를 좀 파악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나 지금 어떤 상태냐? 냉정하게 한번 보라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진짜 하나님 필요해. 나에게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집중해보시라고요. 나의 현주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해보세요. 사모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요청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심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보는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40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높이 바라보는 자.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새 힘을 얻는 집중의 축복이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걸 보고, 이것 하는 시간을 보고 다섯 가지 훈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숙훈련 하는 거죠. 왜 합니까? 나를 살리려고. 합숙훈련은 나를 살리고 나의 인생을 살리는 타임입니다. 두 번째, 팀 합숙훈련이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릇 준비해주는 훈련이잖아. 이것은 결국 만남을, 모든 만남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현장 합숙이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를 하거든요. 이거는 현장 합숙이에요. 현장 가서 메시지를 듣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메시지 듣는 거야. 이런 합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을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정, 가문 살릴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문 합숙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능, 나의 직업, 나의 학업,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 전문 합숙이라고. 그리고 전도 합숙 있죠? 전도 합숙 훈련은 뭡니까? 지역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역 살릴 사령관으로서 내가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지역을 살릴 핵심 요원으로 확립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결국 내가 뭘 체험하게 됩니까? 아, 다락방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팀 합숙 훈련을 통해서 아, 만남을 살리는 팀 사역이 뭐구나 알게 된다고요. 현장 합숙을 통해서 미션 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문 합숙을 통해서 전문 사역을, 전도 합숙을 통해서 지교회를 응답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섯 기초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섯 훈련. 그 다섯 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렘넌트들이 시간표 잡아놓고 하셔야 되는데요. 요건 전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이때를 안 놓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합숙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집중을. 나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이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함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 집중을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해봐라. 같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했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도자와 내가 함께 하는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집중 속으로. 이 응답을 이번 겨울에 모든 렘넌트들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집중 실천할 것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얼마나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그동안 페이스북을 한 석 달 동안 안 하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안 했던 이유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너무 엉망인 게 많은 거지. 세상에 보니까. 그 병맛 같은 소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좀 안 받아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결국 이제 막 메신저 페메로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너무 귀찮아서 타이핑 치려고 들어가니까 페이스북 결국 들어가지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들어갔더니 아,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헐? 뭐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알지? 뭐 이러면서 막 내가 듣보잡인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동받아서 다시 이제 슬슬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의 그 생활 패턴이 보이잖아.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냐. 물론 뭐 솔직히 뭐 페이스북 하는데 할 때마다 막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러면서 막 하기는 쉽지 않겠지.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내 삶이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삶이 있었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불신자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되는데 너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지? 불신자들이 하는, 여러분은 안 그랬어. 여러분 말고 다른 렘넌트가 한 건데 뭐라 하냐면 막 뭐 궁합을 맞춰봤다 뭐 이러면서 막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누굴까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궁합 맞추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무속인이 해주는 거잖아. 점술이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분간이 안 가는 거야. 렘넌트인데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자체도 안 쓴다니까. 근데 친구들이 그런 걸 한다. 개념을 잘 못,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얼마나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불신자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나는 너무 세상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세상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지. 세상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정복이 되냐?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세상과 다른 나를 찾으셔야 돼요. 세상과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세상의 스케줄보다 복음 스케줄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맞춰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겨울 훈련 스케줄 쭉 있잖아요. 중고합숙훈련 1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원래 3박 4일인데 제가 하루 줄여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팀장 수련회 있으니까 같이 가라고. 청소년 팀장 수련회가 1월 4일부터 5일까지 있어요. 그 다음 주 1월 둘째 주죠.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죠. 접수가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입금이 내일이에요. 등록을 보니까 1등이 누구더라? 등록 우리 교회 등록 1등이 영민이였냐? 은수가 1등. 꿈에 나온 이유가 있었구나. 소은수 1등, 영민이 2등, 백승원 3등. 승원이가 순위권 안에 들어갔다니까? 등록 3위. 이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분반 공부 내용이 뭐냐? 부끄러운 삶, 부끄럽지 않은 삶. 승원이는 부끄럽지 않다, 그지? 3위, 3등. 멋있어. 10위, 순위권 안에 못 들어간 랩런트를 부끄러워해야 돼. 아, 내가 빨리 등록해야 된다, 이러면서. 승원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훌륭합니다. 박수 안 친 사람 내가 봐놨으니까 승원아 궁금한 물어봐라. 내가 형 왜 박수를 안 쳐주실 수 있죠? 뭐 이러면서 막 따지라고. 알았지? 참고로 세복이도 안 치더라. 뭐 이래가지고. 자, 여러분. 승원아 잘했어. 세복이는 글씨 쓴다고 뭐 박수를 칠 손이 없었겠지. 자, 여러분. 겨울 훈련 스케줄이 있다. 놓치지 마세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찾아야 돼. 전환점 한번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흑역사 기록하는 인생 만들 거야? 아니잖아. 나 아까 전에 흑역사 있었다 했잖아. 나 중3 때까지 계속 고민했거든. 확신이 없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언제 확신 가졌겠냐? 합숙훈련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확신 생긴 거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구나. 그제서야 해방되더라니까. 그제서야 끝나더라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구나. 이거 믿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던 그 죄책감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고 고민 안 하고 솔직하게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거 체험하는 게 훈련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인생 전환점 맞이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응답의 순간을 만들어내세요. 그 진짜 행복의 순간을 만들어내세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1995년 7월 달에 저는 처음으로 중고 수련회를 갔어. 다락방 수련회를 갔어. 그때 분위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류 목사님 메시지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심지어 새벽에도 메시지 하셨어. 새벽 기도에도 있었어. 우리는 새벽이라고 해도 한 6시 정도 됐는데 새벽 아침 6시에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고 우리 또 수련회 이래가지고 다 막 졸린데 다 듣고 이랬지. 근데 그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아,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야. 아, 정시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정시기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돌아와서 정시기도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식사 시간에 해야 되겠다. 식사 기도할 때 막 기도 막 한 2분씩 하고 이랬어. 그게 정시기도인 줄 알고. 그래도 내가 생각이 좀 바뀐 거지. 아, 다락방 해야 되겠고 류 목사님 메시지는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야. 그리고 나서 1996년 2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합숙훈련을 받았어. 4박 5일 동안 합숙훈련 받으면서 요 집중을 하는데 내 인생이 완전 전환된 거지. 메시지 듣고 밤에 가가지고 혼자서 계속 기도했다니까? 나는? 빈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와가지고 혼자서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씨름을 한 거야. 그때 97년 8월 달에 50km 팀 합숙훈련 갔다 왔어. 그때도 똑같이 밥 먹고 나면 기도하고 밤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진짜 씨름했어. 그 집중하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 은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번도 여러분 인생 두고 제대로 씨름해본 적 없지 않냐 대부분. 그치? 있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 만들어보자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보자고.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 안 놔주겠다 그랬지. 그 기도 해보라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이번 합숙훈련 가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고3들 대학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덕평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봐. 그 정도 각오로 저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분명히 응답의 타임이 올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집중기도 한 거야. 그랬더니 그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표가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임하게 되는 이번 겨울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겨울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훈련 시간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중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